다시 잠시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주일 아침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싸우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미천하고 무익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한 부분을 몇 마디 증거케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영혼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이룸을 이루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항상 저희 가운데 계시고 미천한 종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또 주를 사랑하여 사모하여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이곳에 달려온 모두들의 심령을 받으시고 또 말씀의 지도함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절기 때마다 절기 설교를 들어 했지만은 이제 28년 세월이 지나니까 너무 많은 반복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또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중요성 그렇게 설교를 한 적도 있는데 그렇지? 연도를 보니까 한 15년 전쯤에 그런 설교를 한번 했더라고요. 15년 전쯤에. 그래서 그 내용도 좀 보긴 했는데 근데 여하튼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속에 또 다 드러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중요성이라고 우리가 제목을 잡고 한번 몇 가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15장 1절부터 몇 절을 좀 보십시다. 1, 2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제게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했다고 하는 이 복음은 바울이 전한 내용이고 초대교회가 받은 내용,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는 너희가 받은 것,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초대교회가 받은 내용이고 그들이 그 가운데 선 것,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 가운데 선 내용, 그 내용은 바울이 사도가 전했고 초대교회가 받았고 그들이 믿고 섰다는 말은 그 믿음 위에 그 내용에 굳게 섰다는 말이죠.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지식이 됐다. 신앙의 지식이 됐다. 복음은 시대마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세기 복음 따로 있고 3세기 복음 따로 있고 종교개혁 시대에 16세기 복음 따로 있고 20세기 따로 있고 시대마다 17세기 따로 있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하나입니다. 변함 없는 불변적인 내용을 가진 복음은 하나다. 복음은 시대마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전했고 초대교회가 받은 확정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말아야 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바로 깨닫고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구원이라. 그 참된 구원이라. 3절 4절 계속 보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지만은 사도 바울 자신도 받은 내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받은 것을 전하고 초대교회도 받았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서 그가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사람한테서 받은 게 아니고 누가 나한테 가르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복음이다. 그는 그 내용을 예수님께 받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받았고 사람들에게 전한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말하기를 이는 성경대로 이렇게 이는 그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물론 그것에 포함된 의미, 죽음의 의미, 우리 죄를 위하여 죽음의 의미, 부활은 부활의 또 중요성, 의미가 거기겠죠. 그냥 다 단순한 한 사실만이 아니고 사실이 중요하고 죽음과 부활,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죠.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은 중요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죽음이었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말씀은 속죄적 죽음 우리가 간단히 말하면 속죄적 죽음이다. 주님의 죽음은 나와 상관이 있다.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었다. 우리 죄를 대속하는 속죄적 죽음이었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주님 죽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신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 증거된 바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 예표되었고 예언되었었습니다. 예표라는 말은 상징적인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증거되었다는 뜻이죠. 인류 초기로부터 증거된 짐승의 피를 흘린 제사. 짐승들을 왜 죽이냐? 피를 흘린다는 것을 참 피 흘려 죽는다는 것은 제사는 참 그냥 쉽게 우리가 넘길 수 없는 그런 이 행위죠. 짐승의 피를 흘려서 피를 뿌리 흘리는 것이니까 율법에 계시된 제사 제도 레위기 1장부터 나오는 다섯 가지 제사 제도 번제, 화목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그런 제사 제도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한 것입니다. 제사의 의미, 제사가 무엇이냐? 장차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죽음을 죽으실 것이다. 그것을 미리 말씀한 것이 제사 제도입니다. 특히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죽음을 잘 예언하였습니다. 53장 전체가 그렇지만 5절 6절 대표적으로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찔려 죽어야 되는데 그가 죽으셨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감사하죠. 그가 죽으셨는데 징계를 받았는데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다니 우리가 죄로 인하여 망해야 되는데 죄인은 망해야 되는데 우리가 망하지 않고 평화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은 어리석다고 그러잖아요. 양은 날이 좋고 그러면은 자기가 그냥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는 경향이 있다고 그러죠. 어리석어서 잘 순종해야 되는데 목자의 말에 하나님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인생이 꼭 그래. 길 잃은 양처럼 제 마음대로 가는 걸 좋아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양에다 비유해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자 다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갔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 제 길로 가면 죄 지으면 다 망해버리면 인류가 다 망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들 택자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하나씩 둘씩 다 불러서 구원하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고 말했는데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말은 죽으셨다는 확실한 죽음이죠. 죽으면 확실히 죽었으면 무덤에 묻지요. 그래서 며칠 기다렸다가 보통 묻지요. 무덤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첫 번째 내용은 이것처럼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또 둘째,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활은 그의 몸의 회생을 포함하지만은 단순히 이전의 몸의 회생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몸으로의 회생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데 연약한 몸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몸, 장차 우리가 부활하는 그런 몸과 같은 몸으로 회생하셨습니다. 회생이라고 표현하면 좀 약하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였습니다. 성경대로 부활은 성경의 진리인데 시편 16편 10절은 신약 성경에 자주 인용된 말씀이죠. 다윗의 시인데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놀라운 말이죠. 다윗은 죽어서 그 몸이 썩었을 터인데 썩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는데 여기에 다윗의 시 가운데는 메시아 예언이 많이 나온다고 보이고 그 시 중에 하나다. 메시아 예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죽지 않음, 썩지 않음. 썩지 않으려면 부활밖에 다른 방법이 없죠. 그냥 예수님도 육체를 가졌으니까 부활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썩었을 거예요. 썩는 게 당연한 거예요. 죽으면 며칠 지나면 썩기 시작해요. 그러나 부활은 썩음을 극복하는 일이죠.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메시아께서 죽어 무덤에 묻히시나 그 몸이 썩지 않으실 것이다. 곧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놀라운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되고 그렇게 신약성경에 인용되었습니다. 또 한 구절 호세아 6장 2절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우리 여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제3일에 일으키시는 회복으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의 회복의 증표로 오실 메시아의 부활을 암시하였다고 보입니다. 메시아께서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이 암시되었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죄적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경적 예언대로 부활하신 부활, 그것은 복음의 내용이다. 특별히 오늘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다. 누가 부활을 부정하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음 믿지 않는 사람이다. 부활을 부정하는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 꽤 많은데 부활을 아주 부정하는데 공공연히 부정하면서도 기독교인인 척하는데 그것은 기독교인 아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자는 그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왜? 복음의 중요한 내용인데 그 부활을 빼버리면 복음이 없어져요. 복음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니까. 그래서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중요성은 그것은 복음의 내용이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본문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절은 유명한 구절, 잘 아는 구절일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와, 할렐루야. 확실한 많은 증거. 예수님의 부활은 증거가 한두 개가 아니고 확실한 많은 증거고 40일 동안의 증거고. 그렇죠. 40일 동안 증거했으면은 충분하지. 얼마나 더 증거해야 믿겠는 거예요?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의 증거고 사도행전 서두에 증거한 내용이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과연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물론 기적도 전하고 기적과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에 본문에서 부활의 증인들을 열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한 사건임을 증거하였습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여섯 부류라고 말합시다. 여섯 부류의 증인들. 여섯 명이 아니고 여섯 부류하니까 수십 명, 답치면 수백 명이 되는데 여섯 부류의 증인들을 여기 첫째는 개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자니까 베드로의 증거, 베드로가 주님의 부활을 확인했고 보았고 둘째 열두 제자들, 열두 제자니까 열두 명이 다 봤으니까 열두 명 제 증인들이 늘어났습니다. 베드로 한 명 더하기 열두 명, 지금 여자들은 다 빼놓고 남자들만 여기 언급했어요. 열두 제자들, 그 열둘 중에는 가룟유다 대신 마띠아가 첨가되었을 것입니다. 가룟유다는 가버렸고 예, 부활 때 주님 부활하신 주님 보지도 않았겠죠. 그런 가버렸고 그리고 그 대신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을 보충한 것이 마띠아입니다. 그래서 마띠아를 포함해서 열둘이었을 것이다. 셋째, 500여 형제들. 와, 부활의 증인이 1 더하기 12 더하기 이제는 확 늘어났습니다. 500명, 500여 형제들. 주께서 그들에게 동시에 보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각은 아닙니다. 환각은 어쩌다 사람이 막 몸이 약해지면 뭔가 헛것이 막 보이기도 하고 환청, 환시가 보이는 현상이 있긴 있지만은 그것은 정신질환에 가까운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500명이 동시에 보는 것은 환각이 아닙니다. 확실한 사실이 아니면은 볼 수 없죠. 바울은 또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다. 500명 중에 지금까지 아마 바울이 글을 쓸 때 한 10여 년, 20년 지난 때에 그때 태반이나 그러니까 250명 이상이나 살아있다는 말을 해야죠. 그러니까 수백 명이 아직도 살아있다. 증인들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것이 셋째 부류. 넷째는 야고보. 야고보도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였죠. 야고보. 그리고 다섯째, 모든 사도. 아마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가르친 것이 아닌가 싶고 그렇지 않고 사도 야고보도 대단한 그런 인물이고 다섯째는 모든 사도이었고 모든 사도, 12명 사도들 다 또 언급하고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을 그 목록에 두었습니다. 그는 다메섹 성에 들어가는 길에서 영광 중에 계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났지요. 예수님이 바울의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동분서주하고 다메섹까지 멀리 가서 오늘날로 말하면 다마스커스입니다. 시리아의 수도입니까? 다마스커스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 정도로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길에서 나타나서 그를 꺾어버려서 눈이 멀게 참 일시적으로 멀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변화돼서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핍박자 사울이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자 사울로 변화되는 사건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는 사건이었다 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결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없었습니다. 지어낸 이야기는 많은 증인들이 있을 수 없죠. 지어낸 건 혼자서 지어내지 머리 좋은 사람이 창작하는 것이죠. 여러 사람이 합동으로 창작하는 거 그거 쉽지 않고 그게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많은 증인들 중에 하나라도 증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여기에 지금 1 더하기 12 더하기 500명 더하기 또 1 더하기 12 더하기 뭐 그렇게 나가는 또 끝에 바울까지 나오는 이 많은 증인들 중에 하나라고 양심을 따라 그렇지 않소 나는 증인 아니오 그거 바울이 저 엉터리요 거짓 요새 말하면 가짜뉴스요 옳지 않다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는 사건이 지어낸 이야기라면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증인들에 의하여 증거된 확실한 사건이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들의 부활의 확증이다. 오늘 사실은 15장의 내용은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인도 말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도 말하면서 증거해 나갑니다. 12절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실제로 예수님 부활은 두고라도 우리가 과연 죽으면 끝이냐 부활이 있느냐 이게 사실 실제적인 문제인데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않는 부활이 있기는 뭐있어 사람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정동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신학자는 목사 양성하는 교수들인데 신학교 교수들이 그러니까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교인들 가운데도 있는 그런 이상한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날 바울이 만일 설교를 한다면 대단히 격노한 호통을 치는 설교를 할 듯합니다. 이 교회가 이 모양이 되었어야 되겠는가 그리고 아마 좀 격렬한 그런 격한 설교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라 거꾸로 지금 증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말하고 죽은 자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죽은 자도 부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논리입니다.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 전에 15절 중간에도 또 있지만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또 나오지만은 16절에 또 한 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렇게 논증하고 있어.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확증합니다. 예,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이 죽은 자들의 부활 우리도 장차 죽어도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의 근거가 된다. 부활이 없다면 정말 부활이 없고 다 죽으면 끝난다면 세상처럼 허무한 세상이 없잖아요. 참 세상이 아둥바둥하게 출생부터 시작해서 사는 100년의 삶이 어떻게 복잡한지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하게 보이긴 하지만은요 살다 보면 그렇더라고요. 집안이 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사는 모양은 다 다르고 어려운 정도도 다르고 하지만은 그러나 거기나 거기나 다 비슷하지 않는가. 사람 사는 데는 코로 숨을 쉬고 밥 먹고 화장실 가고 하는 그 사람의 삶은 다 비슷비슷하지 싶어요. 사람의 인간성, 인간성의 이 부패성, 죄성은 다 그만해서 그렇게 훌륭한 성자도 없고 또 그렇게 악한 악인도 악한 사람은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악인들도 속에 양심이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보통 악을 행해놓고도 기자들이 막 프레시를 터뜨리면 얼굴 가리는 걸 보면 양심이 있잖아요. 그거 안 가리고 뻔뻔한 사람도 간혹은 있지만은 말이죠. 그러니까 비슷비슷한데 야, 이 세상이 부활이 없다면 이 생이 전부라면 정말 허무한 세상이고 세상 사는 동안 그저 먹고 마시세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다가 가는 게 좋습니다. 그게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100년간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전부가 아니다. 그렇죠? 100년이 전부가 아닙니다. 100년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고 그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영생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활해야 영생하지요.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해야 영생하죠.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분명하게 그 진리를 말씀해 주셨죠.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보고 우리는 보지는 못하고 들어서 성경을 통해서 보고 믿지만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게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면 부활하고 영생하는, 다시 살리면 부활이죠.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창조자 하나님의 뜻은 요약하면 부활과 영생이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를 믿고 죽는 모든 자들, 저와 여러분 믿고, 예수님 믿고 어느 날 죽죠. 우리도 죽는데 믿고 죽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믿고 죽는 자들. 그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믿고 죽는 모든 자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고, 예수님은 첫 열매와 같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첫 열매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영생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리스도인의 복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죽은 자들의 부활을 확증하는, 그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기초지요. 예수님의 부활이 부정돼버리면 소망 없습니다.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무한 삶을 구하는 것이,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여기에 한 가지 더, 넷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사활이 걸린, 셋째입니까 넷째입니까, 넷째로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4절 15절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증인들, 사도들의 모든 증거, 복음의 내용이라는 복음 자체가 부정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기독교가 거짓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도들은 거짓 증인들이요, 그들이 전한 복음은 거짓말이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헛것일 것입니다. 또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속죄인데 속죄도 헛된 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음은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 얘기도 헛되다는 말이죠.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허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거짓말로 판명될 것입니다.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증인들, 순교의 피로 인친 그들의 증언들을 인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증언들이 사복음서이고 사도행전이고 또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한 부분만 조금 읽어본 15장이고 또 신약성경 전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중요하냐? 정말 중요하죠. 그것은 복음의 내용,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다. 예? 죽은 자들의 여러 증인들이 확증한 확실한 사건이다.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다, 확증이다. 그리고 사활이 걸린,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정되면 기독교 자체가 전복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초와 같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모든 것을 다 믿게 될 것이다. 다시 말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내용이다. 복음의 내용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의 사도들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과 부활의 3일 만에 그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했고,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사건이다. 많은 증인들, 아까 증인들의 숫자로 봐도 몇백 명이 되죠. 1 더하기 12 더하기 500 더하기 1 더하기 12 그렇게 되는 많은, 거기에 또 끝에 사도 바울까지 여섯 부류의 증인들의 수를 다 합치면 엄청, 그 외에도 더 있겠죠. 여자들의 증인은 다 빼고도 그러니까 많은 증인들의 증거한 확실한 사건이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들의 부활의 확증이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뿐인 세상에서 살기를 원합니까? 뭐 그렇게 무지한 사람은 그렇게 살지는 몰라도, 예, 우리는 이 세상이 이 세상뿐이라면 정말 허무하겠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천국을 사모합니다. 영생을 우리는 가장 큰 보화로 깨닫고 있습니다. 그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약속하고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넷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부정된다면 기독교는 허구다. 거짓말에 불과할 것이다. 거기에는 속죄도 죄사함도 구원도 없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고 우리의 죄사함의 문제, 의롭다 하심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여기에 있다. 기독교는 고상한 철학적인 그런 교훈이 아니고 생활윤리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그 의미를 담은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가 있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진실이 믿고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참 깨닫고 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들이 다 믿고 또 죄사함과 영생의 구원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으면 구원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는 것을 깨닫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말씀을 조금 증거케 하시니 감사하며, 오늘도 증거된 말씀, 나눈 말씀을 모두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고 주님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되고, 다 예수님 믿고 구원 얻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의 삶이 정말 복잡한 삶이지만은 허무한 삶인 줄 알고, 참 우리의 소망은 내세에 있고 천국에 있고 부활에 있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보증이 되고 확증이 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주님 믿고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